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종차별주의와 극단주의, 반유대주의, 백인 우월주의 등을 지지하는 증오단체들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12일 하루 전 상원이 가결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와 신나치, 기타 증오범죄를 일삼는 구구단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팀 케인 상원의원,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성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샬럿비빌 유혈 사태와 관련해 시위를 일으킨 백일 우월주의자들 뿐 아니라 상대편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달 11일 차량 돌진 극우 폭력에 희생된 헤더 하이어 씨의 죽음은 국내 테러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인 민족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신나치를 미 국민의 가치와 상반되는 증오범죄로 규정하면서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어마의 여파로 정전을 겪은 플로리다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은 전력이 끊겨 냉방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경찰이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자는 3명이 요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다른 3명은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요양원 환자 115명을 병원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어마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등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20명 이상이 숨졌으며 약 600만 가구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는 지난 10일 미국에 상륙하기 전 카리브해 여러 섬에도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 등은 카리브해 자국령 섬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물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터키의 EU 가입이 가까운 미래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례 시정연설에서 터키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법률과 정의, 근본적인 가치는 가입 협상에 있어 최우선순위라며 이로써 가까운 시일 내에 터키의 EU 회원 가입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터키는 상당한 시간 동안 EU로부터 급속히 멀어져 왔다면서 기자들이 열띤 논쟁 속에서도 감옥이 아닌 편집국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최근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에 연계됐다면서 언론인 3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쿠데타 이후 약 150개 매체를 폐쇄하고 160명의 언론인들을 구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실권자 앙산 수치 외무장관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 문제와 관련해 아웅산 수치 장관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미얀마 정부 대변인은 13일 아웅산 수치 장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예정이며 다음 주에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 TV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 독재 정권에 항의해온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계획대로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드워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3일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하겠지만 계획대로 노동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공식 선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13일 페루 리마에서 막을 올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2028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로스앤젤레스에 부여했습니다. IOC는 또 2024년 여름 올림픽을 프랑스 파리에서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와 파리는 2024년 올림픽 개최권을 놓고 경쟁해왔으나 지난달 2024년은 파리에서 2028년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는 상한선이 아니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는 기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정권을 돕는 제3국 세력을 색출하고 북한과 연계된 선박을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평양은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해상은 동해 북부 구름이 조금 끼고 서해 바다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는 상한선이 아니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는 기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국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의 만장일치 채택을 북한에 보내는 신호로 규정했습니다.
The unanimous adoption of resolution 2375 sends a message to North Korea that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e united in condemning North Korea.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결의 채택은 안보리와 국제 사회가 북한의 거듭된 의무와 약속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는데 일치돼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천정으로 간주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그 위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바닥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We se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the floor, not the ceiling on w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do to respond to North Korea's continued provocation.
또 국제사회는 기존 유엔 제재를 보다 잘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변인은 과거 제재가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유엔 결의도 그 하나만으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유엔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We're realistic. No one UN resolution will compel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We need full implementation of all UN resolutions by all UN member states.
최 대변인은 또 각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현 행보를 제고해 다른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에 설득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이번 대북 결의에서 대북 원유 수출 전면 중단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가 빠진 원인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교 협상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번 결의는 여태까지 북한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돈줄을 옥죄기 위한 구체적인 대북 압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북한 정권을 돕는 제3국 세력을 색출하고 북한과 연계된 선박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북한 정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들을 정조진했습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12일 북한 압박, 제재, 외교, 정보라는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정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금융 부문에서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들을 겨냥하고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조력자들이 위장회사를 만들고 은행 계좌를 열어 북한 당국의 자금 세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And I urge those who might be implicated in the establishment or shell of shell or front companies for the DPRK or anyone who is aware of such entities to come forward with that information now.
빌링스리 차관보는 북한 정부의 위장 회사를 세우는데 직접 연루된 개인 혹은 연루된 업체를 아는 이들은 미국 정부의 단속에 걸리기 전에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중국 정부도 단둥은행의 경우와 같은 제재를 피하려면 북한의 무역과 금융 접근을 막는 공개적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링스리 차관보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북한 석탄을 밀수출하는 선박의 위성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The intelligence community has provided to your committee today evidence of how vessels originate in China. They turn off their transponders as they move into
중국을 출발한 선박이 무선 신호기를 끄고 북한 해역에 들어가 석탄 등 원자재를 실은 뒤 북한을 빠져나와 다시 신호기를 켜고 러시아로 향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파나마, 자메이카,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 곳의 선적이었습니다. 빌링스리 차관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최근 대북 결의안 두 개는 제재가 아니라 석탄, 철, 납, 섬유, 수산물, 휘발유 등에 대한 완전한 금수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품목의 거래가 금지됐기 때문에 북한에 오가는 선박의 움직임을 단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ith the tw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are in effect not sanctions but embargoes, complete embargoes, at least on paper, of coal, iron, lead, Now textiles, seafood,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은 지난달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최근 채택된 2375호의 이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 make sure that every country has the capacity to track illicit transactions to go after violators and raising consciousness but both giving them also giving them the tools to go after
각국이 북한 관련 불법 거래와 대북 제재 위반자를 추적하고 북한 선박의 제3국 편의 지적을 색출하는 데 미국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을 지원하는 연결망을 차단해 줄 것을 중국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행동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데요.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에 사상 처음으로 원유 제한 조치가 포함된 것을 주목하면서도 북한에 타격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제재에 중국이 민감해하던 원유 문제가 포함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The plus side though is again talking about Chinese oil. They've always said you know that's the lifeblood for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로 치부하며 건드리길 원치 않았던 원유 문제를 최소한 포함했다는 건 긍정적인 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록 상한선이 그어지긴 했지만 이번 제재가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모든 압박을 일시에 가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추가로 핵이나 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원유 공급을 더욱 옥죄할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전략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So the cap they put on is 2 million barrels.
다만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 공급한 정제된 석유가 약 220만 배럴이었다며 이번 제재의 상한선이 200만 배럴로 고작 10%만을 줄인 건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개월 사이 중국의 석유 공급이 이미 줄어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감축으론 북한에 큰 충격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 역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원유 제재가 처음으로 가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어쩌면 북한이 추후 핵실험을 할 때 중국이 추가로 원유 공급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That seems to be where a lot of these resolutions are headed. And when we talk about the labor export,
최근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는 점점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제재 결의에 포함된 북한 해외 노동자 규제가 한 달 전 채택된 2371호에 비해 내용이 강화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2371호는 노동자의 숫자를 기존보다 늘리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는 데 그쳤지만 2375호는 신규 노동자 금지는 물론 기존 노동자의 만료된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추후 도발이 추가 원유 제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안보리의 조치가 강화된 사례는 기존 결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안보리는 결의 2270호를 통해 처음으로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 민생 목적을 예외로 뒀지만 이후 두 번의 결의를 거치면서 관련 조항을 전면 금지로 바꿨습니다. 반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결의가 북한 문제의 시급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don't have that much more time. And in terms of really hurting them, we probably have until about maybe
닉시 연구원은 북한이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핵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진정으로 아프게 해야 할 조치가 나왔어야 하고 이는 원유의 완전 차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차드 네퓨 컬럼비아 대학 국제에너지정책센터 교수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구매 한도에 대해서만 제한선을 뒀을 뿐 판매를 막은 게 아니라며 큰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내용인 섬유 수출 금지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위반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hard to enforce without a lot of good investigation.
스탠튼 변호사는 대부분의 의류 가공은 북한 내에서 이뤄지거나 북한 노동자를 통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의류가 중국산인지 북한산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누가 북한산 의류를 구매하는지 등 많은 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실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퓨 교수도 섬유 수출은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지만 북한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섬유 관련 경제가 작동하는지 국제사회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표적을 향한 사격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섬유 제재가 민생에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며 우려했습니다.
In recent years, the market economy has been growing. And it's my understanding that a lot of the market, a lot of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선 섬유와 같은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 경제가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섬유 업계는 일반적으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직접 임금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북한 정권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섬유 제재가 자칫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실망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글레이저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며 이번 섬유 수출 금지를 중요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섬유 제재가 석탄과 수산물 금지와 더불어 북한 정권의 경화 수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의 성공이 여전히 중국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속이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엔은 제재 단속에 있어 아무런 힘이 없고 안보리 결의도 궁극적으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법 틀 속에서 이행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이번 결의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퓨 교수는 중국이 이번 결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행은 하겠지만 밀수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정확한 수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입지가 줄어드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북한 외교관 추방이나 무역관계 단절 등의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해외 주재 북한 대사의 귀국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지난 7일 자국 주재 김형길 북한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한 데 이어 페루 역시 11일 김학철 대사에게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또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중동의 한 나라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 대해서도 추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무역 분야에서도 감지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1일 안보리 회의에서 태국이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대폭 축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3대 무역국 중 하나인 필리핀이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까지 포함하면 불과 한 달 사이 대사 추방과 무역 관계 단절 등 실질적인 조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입니다.
Along with strictly enforcing sanctions, these are important steps toward complete.
헤일리 대사는 태국과 멕시코 등의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완전한 연합을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자금을 끊도록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실질적 조치가 최근 급증한 건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16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미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칠레 등의 북한과의 외교 통상 관계를 모두 단절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멕시코와 페루는 한 달이 채 안 돼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또 무역 조치가 이루어진 태국과 필리핀 역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8일 태국의 지도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는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외교 장관들에게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빈도수가 높아진 지난해부터 각국을 돌며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끊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9월 미 의회에 제출한 증언에서 미국 정부가 해외의 미국 대사관들의 주재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와 경제 관계를 격화하거나 단절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아프리카 나라를 돌며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올해 들어선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얀마에서 대북 압박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외교관을 직접 겨냥한 조치를 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각국의 관련 조치 이행 사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 대사가 부임한 이탈리아의 경우 올해 초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로마 주재 북한 외교 공관의 정치 담당 참사관과 임시 대리공사를 대체할 3급 서기관의 승인 절차가 보류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었습니다. 또 페루는 자국 외무부가 지난 4월 북한 대사관 측에 최대 수용 외교관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고 이행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가리아와 남아프리카도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 외교관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현직 대사로는 최초로 제재 명단에 오른 박춘일 전 대사의 출국 사실을 알렸고 베트남 역시 제재 대상자인 외교관들을 반강제로 출국시켰다고 이행 보고서에 확인했습니다. 또 앙골라는 이례적으로 북한 외교관 등 북한 국적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결의 2321호는 북한 외교관의 계좌를 한 개씩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이례적으로 북한 공관의 계좌 현황을 이행 보고서에 공개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안보리 조치와는 별도로 북한 스스로가 외교 관계 파행을 불러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 사건을 저지른 이후 강철 북한 대사의 강경 발언을 문제 삼아 그를 추방한 바 있습니다. BO의 취재 결과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에는 여전히 대사가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사건 이전과 비교해 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도 15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는 관련 사안을 문의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외무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교관 감축 외에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가 줄어든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쿠웨이트와 파키스탄으로부터 취항을 금지당했고 태국 정부 역시 같은 조치를 고려하자 북한 스스로 노선을 폐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몽골은 지난해 북한 선박 10여 척의 등록을 취소하고 우간다는 북한군으로부터 제공받던 군사훈련을 끊는 등 협력을 단절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세계은행의 차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추가된 내용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 세계은행 책임법은 대북제재 이행을 세계은행 차관 제공의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당초 7월 25일 하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9월 7일 채택된 수정안에 반영돼 현재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정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재무부 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측 상임이사를 통해 이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 차관 제공에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국제개발협회는 세계은행을 구성하는 기구입니다.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인 미국이 반대하면 이사회의 차관 승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편 북한의 괌 타격 위협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6일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괌 출신 민주당 소속 매들린 보달로 하원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괌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괌과 영해에 대한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수호 의지를 확인하면서 괌, 북부 마리아나 군도, 미국령 사모아, 알래스카, 하와이 방위를 위한 추가 투자를 지지했습니다. 또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진 배치를 지지하고 북한 위협에 대한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협력 증진을 도모하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지만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일축했던 과거와는 온도차를 보인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핵능력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 게 미국의 오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태 대변인은 11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문에 핵 관련 사안은 비공개 논의로 제안한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우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계속 미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건 부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동아태 대변인도 전날 BOA에 즉답을 피한 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연합 군사력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Jae-in agreed to maximize pressure on North Korea using all means.
국방부와 국무부의 이런 반응은 5년 전과는 사뭇 달라진 겁니다. 캐서린 윌킨슨 당시 국방부 동아태 대변인은 2012년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그런 계획과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윌킨슨 대변인은 한국 방어를 위한 전술 핵무기 배치는 불필요하다며 기존에 확고한 미국 방어 공약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또 빅토리아 눌런도 당시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전술 핵무기는 한국 방어에 불필요하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런 입장 변화는 최근에 미 일부 유력 매체들이 제기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전술핵 재배치 방안 논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극적인 경고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미 MBC 방송은 지난 8일 백악관과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 관리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다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6자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백악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한국에선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60%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정한 뒤 1천만 명 서명운동과 홍보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12일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전술핵은 1킬로톤에서 수백 킬로톤의 위력을 가진 소규모의 핵무기로 미국은 지난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과 중국 억제 등을 이유로 총 11개 유형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었습니다. 민간단체인 미 군축협회는 지난 7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보고서를 인용해 미군이 모두 500여 개의 전술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미군이 총 1,411발의 전략 핵탄두를 배치했고 2,300발은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 현황을 주시하고 감시팀의 현지 복귀를 대비한 조치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 안전조치국 산하에 북한 핵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팀이 신설됐다고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1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 핵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최신 검증 접근법과 절차를 유지하며 감시단의 북한 복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검증 기술과 장비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지난 3일 감행한 핵실험은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여섯 번째이자 2006년 이후 최대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중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아마노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전에는 북한 위협을 지역적인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제는 더는 그렇지 않으며 북한의 수소탄 실험 주장은 새로운 차원의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캐나다 구호단체가 최근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매주 콩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미량 영양소 720만 포, 또 매주 콩 200톤을 지원했는데요.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어린이들의 두유 섭취를 위해 북한에 매주 콩 100톤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수잔 리치 대표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매주 콩 100톤이 지난 7월 북한에 도착했으며 지난달 북한을 방문해 이 메주콩으로 만들어진 두유가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캐나다에서 메주콩을 구입해 북한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 메주콩은 평안남도 남포시와 형제산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에서 두유로 가공됩니다. 생산된 두유는 강원도와 남포시, 형제산구역 내 200여 개 타가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양강도 해산과 삼지연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지난해 북한의 밀양영양소 스프링클스 720만 포와 메주콩 200톤, 말린 국거리와 말린 사과 등 식량 32톤, 두유 기계 3대, 물 끓이는 기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차례 북한을 방문해 지원 물자가 잘 도착했는지, 취약계층에 두유와 스프링클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리치 대표는 이 단체의 지원으로 어린이들의 영양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해 키와 몸무게가 국가 기준치에 도달하는 어린이가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치 대표는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예방을 위해 지난 17년 동안 북한에서 일해왔다며 앞으로도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들의 건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퍼스트스텝스는 지난 2001년 설립된 이래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두유를 지원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밀양영양소인 스프링클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국 내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미 한일 정부가 이달 말 뉴욕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모든 게 막혀있다, 깜깜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방부는 북한 수뇌부의 핵심 시설 정밀 타격이 가능한 타우러스 장거리 미사일의 첫 실사격이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도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 한일 3국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한국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에게 3국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이제 어제 그러니까 12일 날 개막이 됐죠.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별도로 새 정상이 21일에 만나는 방안을 조율 중이란 겁니다.
예. 이전에도 새 정상이 만난 적은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첫 3국 정상회담을 가졌었죠. 당시 세 정상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압박을 훨씬 더 강화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3국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네.
역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3국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북핵 문제가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유엔 안보리가 이번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 대표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각국별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추진 소식도 들리는데 이것도 역시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때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도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0일부터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세 나라 방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방이 될 텐데
네.
백악관이 이런 일정을 확인을 했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난달 백악관을 떠난 스티븐 배넌 전 전략수석 가가 11일에 홍콩을 방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워싱턴에서 가진 미한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내 한국 방문을 요청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분의 방안은 우리 두 정상 내외는 물론 역사를 통해 이어온 한미 양국 국민들의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방문이 될 것입니다. 두 나라의 협력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이정표가 될런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또 중국 시진핑 주석, 또 일본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올해 안에 두 나라를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11월에 순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백악관의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겠군요.
네.
자,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예.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남북관계가 조그만 틈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막혀있고 캄캄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 뭐 발전을 주도하는 뭐 한국 주무부처의 수장인데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남북관계가 그만큼 암울하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계속 뿌리치고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해서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현실의 답답함을 함께 토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조 장관은 특히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또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한국에 노리는 게 무엇인지 많은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솔직히 같은 날에 북한 노동신문이 다시 또 그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조 장관이 또 함께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하나하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다 보면 길이 열리고 또 평화적인 통일이 올 것이란 희망을 갖고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한국통일협회 출범 기념식입니다.
예.
전직 통일부 직원 모임인 통일동우회를 주축으로 세워진 단체인데요. 아무래도 과거 집안 식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좀 이제 편하게 좀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단순한 뭐 친선이나 친목 모임이 아니라 오랜 그 경험 또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앞으로의 통일 사업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새롭게 조직을 출범했습니다.
예. 자, 오늘 통일부 브리핑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난 8월에 한국 해상에서 발견한 북한 주민 추정 사체 한 구를 북한에 송환하겠다고 통일부가 통보를 했는데
예.
북측에서 아직 반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 9시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로 9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판문점을 통해 사체를 송환한다는 계획을 북측 적십자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북측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은 지난 8월 30일 서해 대연평도 인근에서 한국 해경에 발견돼서 인양이 됐는데요.
예.
이게 뭐 북한 사람이라 어떻게 추정하는가를 물어봤더니 이제 북한에서 자주 이런 이제 시신이 떠내려오고 특히 이제 군복을 이렇게 받고 있거나 이런 이제 북한 주민의 형태가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 주민으로 추정해서 북측이 알렸다는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북한 외무성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를 전면 배격하고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네.
통일부는 북한의 어떤 이런 입장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북한 측 반응이 과거보다는 매우 약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응 중에서는 가장 낮은 형식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스스로 제재 후 도발로 행동해왔던 사례, 그 다음에 결의안 채택 하루 전에도 외무성 성명 등을 발표하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번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와 관련해서 개성공단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섬유, 의류 제품을 많이, 물론 이제 지금은 폐쇄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이 안 나옵니다만.
네. 과거에 한국 업체들이 이제 예. 거기서 많이 생산을 했죠.
그렇죠. 네. 또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 재개 입장을 뭐 틈틈이 밝히고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자, 이와 관련돼서 제재와 관련돼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는데요. 개성공단은 현 시점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현 시점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비핵화가 상당히 진척된 이후에 개성공단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도 북한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제법상 유엔의 제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유엔의 대북 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이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 정부의 현금 수익도 우려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서울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 수뇌부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군요.
예,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인데요. 처음으로 이 미사일을 실사격해서 표적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국 공군이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태안반도 인근에서 출격한 F-15K 전투기에서 이 타우러스를 발사해서 400km 정도 떨어진 군산 앞바다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는 겁니다.
예.
공군은 이번 정밀 타격 성공은 적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능력, 또 적의 핵심 시설,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이 먼 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이 나라 안팎에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타우러스 미사일은 위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 수뇌부의 지하 벙커 8m까지 정밀 파괴할 수 있는 이 한국군의 대표적인 전략 무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북한의 도발 징후가 확인되면 북한의 방공망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 지역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데요. 북한의 주요 전략 목표를 바로 정밀 타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예.
특히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북한의 레이더망 탐지를 피할 수 있고 특수 인공위성 위치 정보 GPS를 장착해서 북한의 전파 교란을 뚫고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국 공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 속도는 시속 1163km로 발사 15분 안에 북한 전역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은 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난 2013년에 178을 도입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요. 현재 그 가운데 수십 발이 이미 실전 배치됐다고 공군 측이 밝혔습니다.
예.
또 앞으로 90발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실사격 임무를 수행한 공군 52 시험평가전대 이현우 중령은 타우러스의 작전 능력을 입증했다면서 북한 정권이 도발하면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실사격은 타우러스의 작전 운용 능력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실사격 성공을 통해 타우러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적이 도발하면 뛰어난 정밀 타격 능력으로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저희 VOA에 미국 정부는 한국이 또 일본이 이런 국방력을 자체 강화하는 것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 마지막 소식 짧게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증거인 제논 1종을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배 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제논 133을 13차례 검출했지만 다른 핵종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제논 133 외에 제논 135 같은 다른 제논 방사선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핵실험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논의 인공 동위원소 네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여러 종류를 함께 탐지하면 분석을 통해서 핵실험 방식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한 종만 검출됐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
한국 전문가들은 이 제논의 네 가지 핵종을 탐지해서 핵실험 종류를 파악하기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핵실험장 가까이에서 탐지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지금까지 김영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 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번호 1번 그리고 202-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에는 1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남포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7도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5도, 중강 아침 기온 8도, 낮에는 25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오늘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 27도, 용현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 27도, 개성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 28도, 사리온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 27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구름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6도, 풍산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9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4도, 웅기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2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 1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서해 바다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9월 14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종차별주의와 극단주의, 반유대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등을 지지하는 증오단체들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12일 하루 전 상원이 가결한 백인 우월주의 단체와 신나치, 기타 증오범죄를 일삼는 극우단체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팀 케인 상원의원,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샬럿비빌 유혈 사태와 관련해 시위를 일으킨 백인 우월주의자들 뿐 아니라 상대편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달 11일 차량 돌진 극우폭력에 희생된 헤더 하이어 씨의 죽음은 국내 테러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인 민족주의와 우월주의, 신나치를 미 국민의 가치와 상반되는 증오범죄로 규정하면서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어마의 여파로 정전을 겪은 플로리다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은 전력이 끊겨 냉방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찰이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자는 3명이 요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다른 3명은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요양원 환자 115명을 병원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어마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등 미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20명 이상이 숨졌고 600만 가구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는 지난 10일 미국에 상륙하기 전 카리브해 여러 섬에도 막대한 피해를 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 등은 카리브해 자국령 섬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물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터키의 EU 가입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례 시정연설에서 터키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법률과 정의, 근본적인 가치는 가입 협상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라면서 이로써 가까운 시일 내에 터키의 유럽연합 회원 가입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터키는 상당한 기간 동안 유럽연합으로부터 급속히 멀어져 왔다면서 기자들은 열띤 논쟁 속에서도 감옥이 아닌 편집국에 소속도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최근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에 연계됐다며 언론인 3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쿠데타 이후 약 150개 매체를 폐쇄하고 100개 수명의 언론인들을 구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 문제와 관련해 아웅산 수치 장관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미얀마 정부 대변인은 13일 아웅산 수치 장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예정이며 다음 주에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 TV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 군사 독재 정권에 항의해온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미국 안보 당국이 정부 부처에 러시아의 인터넷 보안 회사인 카스퍼스키 랩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일레인 듀크 장관 대행은 13일 각 부처에 90일 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따르라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카스퍼스키 랩 제품을 통해 연방정부 관련 정보를 관리하며 생긴 정보 보안 관련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카스퍼스키 랩 관계자와 러시아 정보당국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유착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서부도시 로스앤젤레스가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공식 선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13일 페루 리마에서 막을 올린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2028년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로스앤젤레스에 부여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또한 2024년 여름올림픽을 프랑스 파리에서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